이사야서 33장 17절에서 24절 우리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 교독합니다.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에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내 마음은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해 내리라.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계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계수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내가 강포한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 내가 알아듣지 못하며 말이 이상하여 내가 깨닫지 못하는 자니라. 우리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초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는 거기에 위엄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리라.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내 돗대줄이 풀렸으니 돗대의 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고 돗을 달지 못하였느니라.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뭐라고 명령을 하셨는가 하면 내가 행한 것을 들어라, 나의 권능을 알아라 라고 명령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다시 말하면 이사야 소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남은 자들, 구속받은 백성들에게 내가 지켜주겠다, 하나님이 지키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한다고 했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지게 되겠죠. 지금까지는 힘들게 살았는데, 지금까지는 잘 모르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지켜줄 거야 라고 할 때 소위 말하는 아이 오프닝이 되는 겁니다.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보게 되는 겁니다. 어저께도 피닉스에서 올라왔던 전도사님 부부가 있는데 그 전도사님은 치과 의사세요. 치과 의사인데 어려운 일, 사역에서 어려운 일을 맞이하셔서 잠시 손을 놓고 그리고 우리 나바오에서 그런 일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오셨어요. 오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이 오프닝을 위해서 왔다고. 자기가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인도해 주실지를 몰라서 지금 이렇게 저렇게 찾아보고 있는 중에 여기에 왔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지켜줄 거야, 보호해 줄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러면 다른 각도로 새로운 관점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이 뭐냐면 이런 유다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새로운 관점이에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을 보면 17절 말씀에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서 본다라고 했어요. 너의 왕을 아름다운 가운데에서 보리라 라고 하면서 보다라고 하는 관점을 새롭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아름다운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개역성경이 조금은 번역이 더 잘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성경 말고 그 전에 옛날 성경이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가 하면 영광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영어로 beauty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다시 말하면 너의 눈은 왕을 그의 영광 가운데서 보게 될 것이다. 말이 바뀌어 있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관점이라고 하는 말은 예전의 관점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예전의 관점은 뭐였는가 하면 아수르가 그냥 거칠게 공격해왔고 그리고 유다가 싸그리 그냥 멸망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운 일을 겪었어요. 근데 아수르 왕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유다의 왕 가운데 대표되는 사람 아하스라고 하는 왕도 이게 왕 같지도 않았던 거죠. 아 이게 왕이야? 라고 생각되는 거죠. 그런데 영광 가운데에서 너의 왕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 세상의 왕이 아니라 인간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왕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그 왕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이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밖에 없나라고 하면서 참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고 하는 것 때문에 눈을 드는 거죠. 고개를 드는 거죠. 그리고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지목하신 그 왕을 보게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 왕은 누구예요? 이 세상 사람과 같지 아니한 왕이에요.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바로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지금 하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렇게 힘든 일만 있어요? 왜 나한테 이런 일만 있어요? 그런데 힘들고 이미 나 여기 있잖아. 네, 나 여기 있잖아. 내가 지켜줄게 라고 하면 누구를 바라보게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교회도 어려움이 있어요. 그 어려움을 바라보면 계속해서 어려워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런데 왕이라고 하는 표현은 무슨 말이에요? 통치자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영광 가운데에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17절 끝에 말씀에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다. 이 눈으로 보는 것이 영광 가운데 있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광활한 땅을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어디밖에 볼 수가 없었는가 하면 예루살렘 성밖에는 볼 수가 없었어요. 특별히 히스기야 왕 때는 그거 하나 달랑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눈에는 바로 앞에 있는 근시안적인 눈앞에 있는 것밖에 볼 수가 없는데 영광 가운데 있는 그 위대한 왕 메시아를 바라보게 되니까 넓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메시아로 인하여서 바라보는 그 광활한 땅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고 구원받은 남은 자들은 눈앞에 있는 어려움을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사는 것이며 눈앞에 협소한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시각은 어떤 시각입니까? 여러분들의 뷰포인트는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광활한 시각, 영광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시각을 바라보면서 사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먼저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왕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게 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거의 두려움의 대상을 먼저 바라보는 거예요. 18절의 말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마음은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해내리라. 과거에 두려워했던 것을 생각해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세 가지의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성경 보세요. 세 가지의 질문을 던져요.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계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계수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을 던져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은 대적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수르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합시다. 그러면 계산은 한다라는 이 계산은 어떤 계산이냐면 히스기야 왕이 사자들을 통해서 즉 그 메신저들을 통해서 조공을 바쳤다고 그랬죠. 그 조공을 딱 받아갖고 얼마 받는지 계산하는 사람이에요. 그 계산하는 사람을 여기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공세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말은 그 계산한 것을 가지고 이제 돈으로 세는 것뿐만 아니라 무게를 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무게를 재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또 망대를 세는 사람은 누군가 하면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이렇게 포위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는 망대 타워를 있잖아요. 그 타워이 몇 개 정도 되는지 아이고 별거 아니네 이 이야기하는 사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게 위협적인 존재들을 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야, 그 사람들 지금 다 어디 갔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없다예요. 없다예요. 왜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을 애워싸고 있는 문제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몸의 아픔, 가족의 우환, 재정적인 문제 이런 것으로 포위되어 계십니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한다니까? 내가 지켜준다니까? 그 한마디면 우리 그런 얘기할 수 있어요. 덤빌려면 덤벼라. 덤빌려면 덤벼라.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나한테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한테 계신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두렵게 하던 것을 두렵지 않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에 가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하면 그 원수를 다시는 보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19절에 내가 강포한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 원수를 두 번 다시 안 보게 될 것이다. 아예 약속을 하고 계시는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참 재밌어요.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 내가 듣지 못하며 말이 이상하여 내가 깨닫지 못하리라. 이게 뭐냐면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열왕기 하를 읽으신 분들은 빨리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열왕기 하에 보면 그 아수르가 히스기야 왕 때예요. 예루살렘을 포위를 해요. 포위를 하면서 아수르 말과 이 예루살렘 안에 있는 유대인들이 쓰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다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말로 하니까 유대인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데 아수르 사람들 중에는 히브리말 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뭐 있어야 통역을 좀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말을 조금 배워갖고 하는데 잘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예를 들면 제가 멕시코를 가가지고 이제 수업을 하는데 뭐 조금 알아들어가지고 스페니시로 제가 이야기를 한다고 합시다. 우리 그 멕시코에 있는 신학생들이 제 말을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당연히 못 알아듣지요. 나바오를 갑니다. 나바오 원어로 되어 있는 그들 말로 되어 있는 찬송가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뭐 예를 들어서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밑에 영어가 있고 근데 그리고 그 밑에 나바오 원어가 있어요. 제가 그 말을 떳듬떳듬 따라서 읽습니다. 발음이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다르죠. 왜냐하면 거기에 음성 부호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따라서 아가 아도 아니고요. 어도 아니고요. 희상한 말로 이야기를 하고 막 그래요. 그런 것처럼 이 그 말이 이상하여 네가 깨닫지 못하리라 라는 말은 그들이 너희들의 말, 즉 히브리 말로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아주 이상해서 너희들이 무슨 말인지 깨닫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도 이런 이야기를 비슷하게 해요. 5장 15절, 예레미야서 5장 15절에 그 나라 말을 네가 알지 못하며 그 말을 네가 깨닫지 못하리라. 여러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면 겁날 게 없어요. 몰랐으니까. 근데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를 향해서 아무리 조롱한다 할지라도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더 이상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여러분들을 향해서 험담을 하고 여러분들을 향해서 가십거리를 하고 여러분들을 향해서 조롱한다 할지라도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못 알아듣게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했잖아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위대한 통치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때 그렇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에 아 멋있는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해요. 20절에서부터 22절 사이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말을 두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20절 말씀에는 무슨 말이 있냐면 만나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20절에 만나주신다 그랬는데 20절 보세요. 우리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라고 했어요. 처소라는 말이 나와요. 시온성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보라라는 말을 썼어요. behold라는 말을 써요. 그런데 그전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잘 몰랐을 때는 우리들의 눈이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가 하면 아수르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택했다니까 너 내 백성이야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라고 했을 때는 더 이상 아수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시온성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의 믿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한테 한번 일어나게 하시면 문제가 아무리 아직까지 남아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시온성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그냥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해도 되는데 시온성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한글 성경이 번역이 아주 잘 되어 있는데요. 너의 눈이 안정된 초소 예루살렘을 본다 그랬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시간이 가도 요거는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이사야라면 이렇게 어렵게 번역 이렇게 쓰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쓸 것 같아요. 우리 절기의 시온성을 봐라. 내 눈이 안정된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래도 되죠. 근데 초소라는 말을 넣었어요. 이 초소라고 하는 말은 이게 유목민이 쓰는 단어예요. 유목민이 쓰는 단어인데 유목민이 뭡니까? 유목민은 말 데리고 양 데리고 염소 데리고 떠돌아다니잖아요. 여기 가서 풀을 다 뜯어먹으면 또 옮겨서 텐트를 치고 말뚝을 박잖아요. 그게 유목민이에요. 그때 쓰는 그 텐트, 그거를 초소라고 하는 거예요. 잠깐만요. 예루살렘의 시온성,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그게 옮겨다니나요? 안 옮겨다녀요. 성전은 안 옮겨다녀요. 그런데 이사야가 초소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맞잖아요. 예루살렘은 안 옮겨 다닌다니까요. 근데 그거를 초소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앞으로 지금 이사야가 이거 쓴 다음에 이 글 이후에 100년이다. 물론 성은 옮겨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런 일이 없겠다라고 약속해 주는 거예요. 영원한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뚝을 다시 밟지 않는 그런 영원한 것을 이야기해요. 줄을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줄로 말뚝에다가 꽁꽁 묶었는데 너무나 잘 묶어가지고 풀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끊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곳은 어딘가 하면 장막입니다. 그 회막이라고도 이야기를 했어요. 모세 시절에 장막에서 회막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신다고 했고 시온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곳이고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강조하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전에는 옮겨 다녔지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요 남은 자요 시온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그것이 움직이지 않는데요. 그것이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것이 영원한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성 부르고 싶었다니까요. 이거 생각하느라고 옮겨 다니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거기서 만나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앞에 자막 있는 것처럼 함께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1절에 여호와는 거기에 위엄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시리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면 그것이 이제 옮겨 다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어요. 그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21절 끝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젓는 배가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리라. 아무나 오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아무나 올 수 없는 거예요. 특별히 큰 배, 노젓는 배 이런 말은 대적을 이야기해요. 원수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수들이 이 새 예루살렘에는 절대로 들어오지 못한다. 라고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재판장이신 하나님이라고 22절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 성경책 지금 펴고 계세요? 제가 강조할 테니까 읽으면서 강조할 테니까 그 강조되는 단어에다가 이렇게 점 한번 찍어보세요.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 무슨 말을 강조했죠? 여호와. 이 22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여호와예요. 그 여호와가 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공의를 세우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여호와가 율법을 세우시는 하나님이세요. Law Giver이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그 여호와가 또한 왕이다라고 하면서 우리들의 삶의 중심이시요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이요 이스라엘 민족의 전부이신 것처럼 우리들의 삶의 전부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들의 전부라고 우리가 고백해도 괜찮은 것은 그분이 우리들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남은 자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축복을 주신대요. 남은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 찔끔찔끔 주는 축복이 아니라 완전한 축복을 주신다라고 23절과 24절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그 축복이 어떤 건 줄 아십니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축복은 무엇인가 하면 풍요로운 축복이에요. 풍요롭게 주신다라고 했어요. 23절 말씀에 내 돛이 돛대 줄이 풀렸으니 돛대의 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고 그러면서 돛줄이 풀렸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물론 해석의 차이가 분분하지만 그냥 우리는 일반적으로 원수들의 배, 그 배의 돛줄이 끊긴 거예요. 그러면 배들이 어떻게 해요? 지멋대로 가고 컨트롤이 안 되는 거죠. 그랬더니 파선이 되기도 하고요. 근데 그 배에 실려 있는 수많은 물건들이 있어요. 그 수많은 물건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23절 끝에 부분에 보세요.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그 전에 했던 이야기 비슷한 것이 있어요. 아수르 백성들이 왔다가 갑자기 도망을 갔잖아요. 그랬더니 유다 백성들이 메뚜기처럼 뛰어다니면서 전리품을 다 긁어 모은다 그랬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전리품을 모을 수 있도록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수르는 지금까지 전쟁을 치르면서 전리품을 많이 얻었다고 그러면서 자랑을 했지만 정작 그들은 전리품을 누리지 못했어요. 인조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망하고 나니까 도망가고 난 다음에 그 전리품을 하나님의 백성이 갖게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예비하고 계시고 주셨어요. 그 놀라운 축복이 무엇인가 하면 건강 그리고 재물 많은 것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생기는 것. 우리에게 주신 풍요로운 축복은 바로 하늘의 상급이에요. 그 상급을 이미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놀라운 축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주시는 축복이 하나가 더 있어요. 24절에 그 축복이 무엇인가 하면 죄사함의 축복이에요.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며 예루살렘에 있는 그 백성들,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 우리들에게 그때 가서 아이고 아파요. 그 관절염이 어쩌고 저쩌고 류마티스가 어쩌고 저쩌고 팔목이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말이 없어요. 거기서는 그 말이 없대요. 그런데 그 이유가 왜 그런가 하면 거기에서 사는 백성은 사죄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풍요로운 축복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날에 거기에 가면 눈물도 없어요. 기쁨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더불어서 사는 이것이 남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앞에 있는 문제를 바라보고 한숨 쉬면서 살지 마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찬송하면서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